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특사단이 오늘 오후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측 인사와 만난 것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만찬에는 수석특사인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특사단 5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북측에서는 김 위원장 외에 누가 참석했는지 알려지지 않았고 면담과 만찬 장소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 실장은 면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방북 이틀째인 내일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첫날 큰 틀에서 얘기하고 그 지침 아래서 다음날 회담을 통해 실무적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오늘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할 헌법 개정안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초안은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전인대가 폐막하는 오는 1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법제화할 개헌을 의식한 듯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이브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이 오늘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드리앙 장관은 이번 방문 중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리앙 장관은 이란 방문에 앞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매우 우려한다면서 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 탄도미사일 개발은 자주국방 목적으로 서방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하면 모든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겠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통상 관련 장관들이 오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 마지막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방침으로 국가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멕시코와 캐나다 장관들이 로버트 라이타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폭넓은 관세 정책에서 자국을 제외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과 우방에도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이며 국가별 면제 계획은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4일 치러진 이탈리아 총선 초기 개표 결과 우파 연합이 득표율 37%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이탈리아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31살의 루이지 디마이오 대표가 이끄는 반기득권 정당인 오성운동이 득표율 31%로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오성운동은 저소득층과 환경 문제를 강조하는 좌파적 색채와 함께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대중영합주의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어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랑의 본질을 그린 영화 Shape of Water가 작품상과 감독상, 미술상, 음악상 등 4개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Shape of Water는 1960년대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비밀 실험실을 배경으로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부 엘리자와 괴생명체의 사랑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로 감독상을 받은 기예르모 델토로 감독은 멕시코 이민자 출신인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프로농구 선수 출신 코비 브라이언트는 단편 애니메이션 디어 배스킷볼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안소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한국 정부의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장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뭔가 긍정적인 일이 생길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한국 정부가 대북 특사 파견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에 나온 대화 의사에 대한 배경을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3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5일 북한을 방문한 한국 정부의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특사단이 5일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특사단은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했습니다. 수석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의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살려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정 실장은 이날 방북길에 오르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묘한 남북 간 대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가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측에서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데 대한 답방 형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절단은 정 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과 실무진 5명 등 총 10명입니다. 정 실장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이번 특사단은 남북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분들로 구성됐다며 대북 특사단이 소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성원, 국내외 기대에 부응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사단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북미 대화 진입을 견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 분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특사단은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특사단 파견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무엇보다 미북 간 대화 조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입니다.
미국하고 대화를 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제일 주된 거 아닌가요? 결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어떤 뭐 결정이라고 할까요?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유 교수는 특히 정의용 실장을 보내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미북 대화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연구위원도 특사단 방북이 평창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토대로 남북정상회담, 나아가 미북 대화로 이어지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흐름이 미북 간 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그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ICBM 개발이라든가 발사라든가 이런 거를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회담에 나가겠다는 그런 언질, 북미 간의 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뭐 언질이라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사단의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포함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 중심의 특사단에 대해 북미 대화로 시작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건너가자는 구도가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석 연구원은 당장 성과를 이루기는 쉽지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고 고위급 대표단을 한국에 보내고 특사단을 받아준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북미 협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우선 당장에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북미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이 만족하는 수준의 그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유호열 교수는 하지만 북한이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핵화를 전제하는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는 등 기존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특사단 방북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자기들 기존 입장은 변화하지 않고 남한과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는 대화를 통해서 뭐 국제 공조를 흐트러뜨리거나 또는 한미 간에 또는 뭐 한미 간에 이런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 또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런 협력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로서 뭐 가장 좀 지휘해야 될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사단은 6.15 후 귀환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뒤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미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일이 생길지 지켜보자고도 말했습니다. 백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언론인들과의 만찬 석상에서 북한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워싱턴 주재 중견 언론인 모임인 그리다이론 클럽 연례 만찬에서 농담을 이어가던 중 나왔습니다. 그리다이론 클럽 연설은 미국 대통령이 자기 비하적인 농담과 과장 등으로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연설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원들과 행정부 관리, 언론인, 군 당국자들을 앞에 놓고 익살스러운 연설을 했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진지한 발언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도 대화를 하고 싶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치광이와 상대하는 위험은 김정은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보다 더 큰 핵 버튼을 가지고 있고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는 자신의 지난 1월 트위터 메시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모두가 이 메시지를 형편없다고 했지만 핵단추를 책상 위에 갖고 있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김정은의 말을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메시지는 이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그것이 사실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만날 것이며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문제는 오래전에 해결됐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특사 파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직전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겠다.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북 간 대화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내비친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한국 정부가 대북 특사단의 방북을 발표하기 직전에 나와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간 대화와 한국 정부의 특사 파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미국 간 직접 대화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 남북 대화가 시작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어서 14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도 올바른 여건이란 조건을 달긴 했지만 줄곧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쳐왔습니다.
네, 김정은과 대화를 하는 데 따른 리스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리스크는 그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이 발언도 대화 의지와 관련해서 주목됩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마치 이런 지적을 일축하는 듯합니다. 대화에서 손해볼 것 없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거쳐서 이번 주에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정부 특사단과 또 만나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특사 파견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북한의 반응과 거기서 있었던 일에 대해 우리에게도 잘 공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미 특사단이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열릴 것인지 그 여부가 사실상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결과를 설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보일 것이고 그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겁니다. 핵심은 김 위원장이 과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과의 협상에 동의할지 여부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발언을 통해서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미국과의 대화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전제 조건적인 대화 택자에 마주 앉은 적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네.
특사 방북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화를 앞두고 미국과의 기싸움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간의 중재를 서두르고 있는 거, 이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훈련 이전에 이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간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이 연합훈련이 다시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미국 정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추가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일각에서는 미한 연합훈련은 미북 간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종속 변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일단 미북 간 대화가 열리면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 오늘 방북한 한국 정부 특사단과의 면담이 사실 외교 무대의 데뷔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집권 이래 친선국 대표단을 접견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중국 공산당 대표단 접견과 두 차례의 쿠바 특사단 접견, 한 차례의 시리아 대표단 면담이 전부인데요. 이번 특사단 방북은 그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자국민에게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해외 원조를 중단하고 무기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자국민에 대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연방관보에 5일 공식 게재될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2일 공개하고 이런 위반 사안에 따라 북한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사용이 금지된 VX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은 1961년 해외지원법에 따른 대북 해외 원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긴급한 인도주의 지원과 식량이나 다른 농산물과 농산품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모든 국방물자와 서비스, 설계 시공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 탄약 목록에 포함된 모든 물건의 대북 수출 면허를 종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에 의거한 북한에 대한 모든 해외 군사 금융 역시 종료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모든 부처와 기관, 대행기관들은 북한과 어떤 신용이나 신용보증 또는 금융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국가안보에 민감한 물건이나 기술이 북한에 수출되는 것 역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미국 정부의 해당 부처와 기관들은 이와 같은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고 이 조치들은 최소 1년 그리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이번 조치를 내리는 데 의거한 1991년 생화학무기 통제 및 생화학전 철폐법의 306조 A항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생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판단은 대통령이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 국가가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상당한 준비를 했거나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게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국가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자국민에 대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또 대통령이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모든 물적 증거와 정황 증거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증인,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제공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며 북한의 국제 테러 행위에는 해외 영토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이 포함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메리베스 롱 전 미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롱 전 차관보는 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레드라인을 모두 넘었다며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연합군사훈련을 북한의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본과도 안보와 미사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롱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국방부 정책차관 물망에 올랐던 인물로 미국 내 첫 여성 국방부 차관보이기도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남북한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My objection is that talks with North Korea have not yielded any results.
제가 이의를 갖고 있는 부분은 과거 북한과의 대화에서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 반드시 미국과 한국, 더 나아가 일본도 이제 북한에 대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국제법 위반, 도발을 일삼는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그동안 많은 관용을 보여줬고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북한에 반드시 경고해야 합니다. 또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북한인들과 한국인들 그리고 그 후손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해 책임을 물릴 준비가 돼 있기 바랍니다.
미국과 북한의 목표는 상당히 다른데 과연 조만간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don't know whether the US and the North Koreans will have a meeting in the coming days. I am not privileged.
정부 보안 사안에 대해 제가 언급할 위치는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대화가 열려 북한이 지난 60년 동안 보여준 행동과 다른 무엇을 내놓는다면 상당히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 대화로 시간을 벌면서 오히려 핵을 개발하고 괴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 자체로는 북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The ability to speak in order to ensure there aren't
불필요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을 막기 위한 대화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맞습니다. 대화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무용지물입니다. 북한에 대해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고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미한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I do not. In fact, I believe that the military exercises should be sized and commensurate with the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합훈련은 북한의 위협에 맞는 규모로 증강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핵확산 금지조약 등 모든 국제법, 협약을 어기면서 국제사회 규범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자국 방어 능력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한국 대통령은 연합훈련의 규모와 성격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란 걸 반드시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로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 U.S. must gather its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first and foremost.
무엇보다 가장 먼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공조해 공동 안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나라 가운데 한 곳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행동에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협력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해상 차단과 관련한 부분인데 최근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박에 연료를 실어 북한에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제재 위반에 가담한 회사나 국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중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맹국들과 연합미사일 체계를 구축해 미사일 요격 혹은 스커드 미사일보다 큰 북한 내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용납할 수 있는 단계는 이제 지났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동맹국들 간 협력도 강화돼야 합니다. 사이버 공격은 경제와 지휘 통제 관점에서 군사 공격 못지않은 큰 잠재적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거듭 언급하셨는데요.
For the last decades, the U.S. has put hope above realism.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북한과 오랜 기간 협상을 하면서 현실적 관점 대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북한은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나 숨진 미국인 청년, 천안함 폭침으로 숨진 젊은이들, 한국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리아에 화학무기를 판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또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의 미사일, 핵기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레드라인 가운데 북한이 위반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북한은 모든 선을 넘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변화를 기대해온 이유는 뭘까요?
I think because the U.S. is very concerned about the possible loss of life of South Korean allies.
동맹인 한국과 일본 국민 그리고 미국민의 희생을 매우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위협적이고 성공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고성능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현실에 눈 감기 위해 한국이 정신을 차리길 원했습니다. 북한이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이런 개발을 스스로 해내기 너무 어려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정권 교체 없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I don't see Kim Jong-un ever relinquishing the dream of a nuclear weapon.
김정은은 절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해 초토화시킬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답은 이제 나왔을 겁니다.
메리 베슬롱 미 국방부 전 차관부로부터 북한의 위협과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안소은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높은 장마당 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VOA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돼지고기 볶음 한 접시가 13,000원으로
노동자 월급의 4배에 달합니다. 휘발유 가격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연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이 높은 장마당 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VOA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의 한 장마당에서 돼지고기 볶음 한 접시 가격은 13,000원이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오른 것이라고 북한 강성산 전 총리의 사위로 1994년 한국으로 망명한 강명도 씨는 말했습니다.
돼지고기 볶음 한 접시에 200g짜리로 기준을 해서요. 한 접시에 12,000원이라고 가격이 적죠. 그러면 지금 북한 노동자들이 봉급이 3,000원인데 12,000원이면 4배나 비싼 거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이 돼지고기 볶음 같은 것이 한 6,000원, 7,000원, 아무리 비싸도 8,000원 넘어선 적이 없는데.
지난해 12월 청진 장마당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소고기 볶음은 17,000원, 낙지 볶음은 15,000원, 통명태찜은 10,000원이었습니다. 강명도 씨는 낙지 볶음과 명태찜도 크게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낙지 볶음, 이제 우리말하면 오징어 볶음이죠. 오징어 볶음, 이게 뭐 14,000원, 명태 뭐 찌개 10,000원, 그만 다 10,000원 이상 되는 거죠. 그전에는 명태 뭐 절임 같은 것은 한 4,000원, 3,000원, 4,000원 하던 것이 지금 10,000원.
장마당 불고기의 가격은 더 비쌉니다. 돼지 불고기는 30,000원, 오리 불고기는 35,000원, 그리고 양 불고기는 40,000원이었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이 3,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환율도 올랐습니다. 북한 내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 중국 돈 1위안은 북한 돈 1,250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나 올 2월에는 1,300원으로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입니다.
중국 위안에 대한 환율 이것이 저 2월 20일 그 기준으로 보면 한 중국 돈 1위안이 북한 돈은 1,300원입니다. 이것도 저 작년 한 봄 때 비하면 저 한 10% 20% 가까이 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은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 남부 조지아 주립 대학의 그레이소 교수는 환율이 이렇게 오른 것은 제재로 인한 물자난으로 심각한 물가 오름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currency won is losing its value and I was there.
휘발유 등 연료비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평양시내 연유 판매소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따라 중국이 기름 공급을 줄이면서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봄에 비해 3배 가까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량간도와 함경북도의 저 아시아 프레스 내부 협조자가 그 물가에 대해서 저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휘발유 값이 이거 한 킬로인데요. 한 킬로당 16,900원 정도. 그다음에 디젤유가 1,400원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북한 돈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서 대북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묶고 전보다 75%를 줄였습니다. 기름값 폭등세가 10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그 여파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3륜 오토바이 등 민간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서비스차의 운행이 줄거나 운임이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km를 갈 경우 중국 돈 70원 정도를 주면 됐는데 이제는 150원을 줘도 태워주는 차가 없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는 주민들이 장작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강도와 함경도 같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장작을 떼서 난방을 하는 집이 많은데 장작 가격도 올랐다고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말했습니다.
난방 그리고 그 요리할 때 쓰는 연료는 거의 다 나무에 위종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네, 나무를 저 산에서 저 운반하는 그런 그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량간도 함경북도 그 협조자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제재의 여파는 명절 특별 공급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로 북한의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음력 설날과 겹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별 공급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술과 고기, 그리고 어린이들은 교복과 과자 등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가구당 식용유 한 병과 천으로 만든 신발 지하족 한 켤레가 고작이었다고 이시마루지로 대표는 말했습니다.
식용유, 그러니까 기름이죠. 이것을 세대당 200g, 그러니까 한 병씩 이거 나왔고요. 그리고 어린이가 애들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사탕 과자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마락 과자라고 하는 그 중국제 그 과자도 이것도 좀 공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마락 과자라는 것은 보장이 안 되는 과자인데요. 받아보니까 다 부스러지고.
북한이 이렇게 경제난을 겪는 것은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북한 경제는 석탄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석탄이 북한 총 수출의 40%,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해 2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으로부터 각종 물자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장마당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강명도 씨는 말했습니다.
이 장마당 물가를 보면 북한의 경제를 알 수 있는데 장마당 가격이 모두 오르고 오를 뿐만 아니고 지금 물자가 중국에서 계속 들어가서 당사가 되지 않으니까 주요 장마당에 보급을 하던 화교들이 물자를 사러 중국에 안 나온다는 게 원인입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소 교수는 북한 정권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물가 오름세를 비롯한 경제난이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kind of gloomy situation in North Korea right now.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경우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국의 공식 최고 의결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가 주석 3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이 베트남전 종전 후 43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 다낭에 입항했고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다카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시한이 됐지만 이 다카 문제 해결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입니다. 자, 흔히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는데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막이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국회격에 해당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5일 개막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기 시작 후 처음 열리는 이번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요. 중국의 헌법 개정 논의와 주요 정부 조직 개편, 고위직 인선 작업 등을 결의할 예정이라서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 전국 각지에서 모인 2,9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전인대 개막식 첫날에는 보통 그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가 먼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을 1조 1,070억 위안, 미하로 1,7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의 국방 예산이 2년 연속 1조 위안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약 1조 200억 위안으로 사상 처음 1조 위안을 넘어섰었죠. 리커창 총리는 이번 13기 전인대 개막식에서 특히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군사 대국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중국이 올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하겠다 이런 목표치도 제시가 됐습니까?
네,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와 같은 수준인데요. 지난해 실제 경제 성장률은 6.9%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6.5% 정도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 본격적인 중속 성장의 정책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리 총리는 또 미국을 겨냥해서 보호무역을 반대한다면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전인대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중국의 헌법 개정안 논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개헌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개헌은 특히 중국의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3회 연임 제한 조항을 없애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3연임 조항 삭제가 의결되면 집권 2기 차를 맞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개막식에서는 이 전인대 대표단에게 개헌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열린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전인대가 부결하는 경우가 없어서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고요.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될 걸로 주요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이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3월 11일에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내에서도 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중심으로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국가주석 3연임 조항 삭제 움직임은 역사의 후퇴라면서 개헌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검열로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중국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자, 이번 전인대에서 조직 개편 또 고위 인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강력한 사정 기능을 가진 감찰위원회가 새로 조직되고요. 또 공산당 주석단과 총리, 부총리, 장관들을 임명합니다. 주요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왕치산 전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국가 부주석에 내정된 걸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의 경제자문인 류허 공산당 중앙재경도소조 주임이 국무원 총리, 부총리를 맡을 걸로 전망되는데요.
네.
두 사람 모두 시 주석의 최측근들입니다.
네. 이제 막을 올린 전인대 일정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막을 올린 전인대는 오는 20일까지 16일간 계속되는데요. 올해는 예년보다 5일 정도 일정이 더 늘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가 주석 임기 제한 폐지 논의를 비롯한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예년보다 길게 잡은 거란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이 종전 후 처음으로 베트남에 입항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오늘 아침 베트남 다낭항에 입항했습니다. 이 칼빈슨함 규모의 미 군함이 베트남에 들어간 것이 이 1975년 베트남 종전 이후 4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앞으로 닷새간 다낭에 기항합니다. 미국의 군함들은 막강한 전력 때문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는데요. 1982년 취역한 칼빈슨함은 길이가 300m가 넘고요. 폭 80m 정도의 높이는 25층짜리 고층 빌딩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 칼빈슨 항모 전단은 최첨단 F-35C,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 등 탑재기 90여 대에 이지스 유도 미사일 구축함, 유도 미사일 순항함, 순양함 등으로 구성돼서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칼빈슨 함이 닷새 동안 베트남에 정박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 선원들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칼빈슨 함 선원들은 베트남 보육원과 미군이 이 베트남전에서 사용한 고엽제 피해자들을 방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당국은 칼빈슨 함의 다낭 입항은 군사 부문보다는 양국 간 문화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낭은 이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꽤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이 베트남전 당시 미국 전투병력이 처음 상륙한 곳이기도 하고요. 미군 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또 다낭은 남중국해 서쪽에 위치해 있어서 현재 영유권 분쟁 지역인 이 파라셀 제도와 스프레틀리 군도와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칼빈슨 함의 베트남 입항에 대해서 미국과 베트남 정부가 해상 협력을 강화해서 이 남중국해에서 날로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당사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현재 파라셀 제도와 스프레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건설해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특정 국가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패소 판결을 내린 이후에 중국의 영내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네. 있습니다.
자, 칼빈슨 함의 베트남 방문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지난 1월 처음 이 칼빈슨 함의 베트남 방문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에 아시아권 국가들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서 응우옌 뿌종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에게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양국의 우주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다카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5일, 오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다카 제도를 없앤다고 발표를 하고요. 2018년 3월 5일까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했는데요. 시한이 지났습니다.
네, 다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미국에는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바로 다카입니다. 이 다카의 혜택을 받는 청년들을 드리머라고 하는데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다카를 도입해서 2년마다 이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해줬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이 5일이고 이후에는 드리머들은 모두 추방이 되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연방법원에서 일단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올해 초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 지방 법원에서 다카 효력을 유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네.
이 두 법원은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만 임시로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현행 다카 수혜자들의 자격만 유지가 되고 새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 판결이 1심 판결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 다카와 관련된 결정이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연방 법무부가 2심에 항소하면서 동시에 연방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워싱턴 정치권은 어떻게 해서든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전망이 아주 불투명한데요. 그새 민주공화 두 당이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이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두 당은 드리머들을 구제해준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공화당은 드리머들을 구제하고 동시에 국경 장벽 건설, 합법 이민 제한 방안을 받아들이라고 민주당 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경 장벽 건설,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합법 이민 제한은 또 뭐 어떤 건가요?
예, 두 가지인데요. 영주권 추첨 제도와 가족 이민인데요. 영주권 추첨 제도는 없애고 가족 이민은 크게 제한하자는 겁니다.
네.
영주권 추첨 제도는 말 그대로 미국에 이민 오는 비율이 낮은 나라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미국에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네. 그리고 가족 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가족을 미국에 살도록 초청할 수가 있는데 이걸 대폭 제한하자는 겁니다. 백악관 측은 가족 이민 대상을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의 요구사항에 민주당은 또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예, 드리머 구제를 빼고 나머지 세 항목, 그러니까 국경 장벽 건설, 영주권 추첨제 폐지, 그리고 가족 이민 제한을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중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타협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상원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떤 극적인 돌파구가 없으면 이 다카 문제 쉽게 해결되지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이 통과 가능성 있는 법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법안만 표결에 올리겠다라고 최근 밝힌 상태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막다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7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 영상 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영상 5도로 예상되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1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상 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입니다. 역시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8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9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은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는 영하 2도, 원산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0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 기온은 영상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3월 5일 월요일 밤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특사단이 오늘 오후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측 인사와 만난 것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만찬에는 수석 특사인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특사단 5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북측에서는 김 위원장 외에 누가 참석했는지 알려지지 않았고 면담과 만찬 장소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 실장은 면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방북 이틀째인 내일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김 위원장과 만남이 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첫날 큰 틀에서 얘기하고 그 지침 아래서 다음 날 회담을 통해 실무적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오늘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할 헌법 개정안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초안은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전인대가 폐막하는 오는 1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장이브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이 오늘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드리앙 장관은 이번 방문 중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리앙 장관은 이란 방문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매우 우려한다면서 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 탄도미사일 개발은 자주국방 목적으로 서방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하면 모든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12일까지 유럽과 이란이 탄도미사일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통상 관련 장관들이 오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 마지막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방침으로 국가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4일 치러진 이탈리아 총선 초기 개표 결과 우파 연합이 득표율 37%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이탈리아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31살의 루이지 디마이오 대표가 이끄는 반기득권 정당인 오성운동이 득표율 31%로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오성운동은 저소득층과 환경 문제를 강조하는 좌파적 색채와 함께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대중영합주의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이민과 반유럽연합을 주장하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포르자 이탈리아당과 마테오 살비니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동맹당의 우파연합은 각각 14%와 1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어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랑의 본질을 그린 영화 Shape of Water가 작품상과 감독상, 미술상, 음악상 등 4개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Shape of Water는 1960년대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비밀 실험실을 배경으로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부 엘리사와 괴생명체의 사랑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로 감독상을 받은 기에르모 넬토로 감독은 멕시코 이민자 출신인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크리스토폴 놀란 감독의 영화 덩케르가 편집상과 음악 편집상을 수상하면서 3관왕을 기록했습니다. 또 프로농구 선수 출신 코비 브라이언트는 단편 애니메이션 디어 배스켓볼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또 중견 배우 게리 올드만이 생애 첫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VOA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